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극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잠깐만 야 그러다 울겠다. 좀 정확하게 읽어봐요. 내가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다시 하죠.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맨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말씀은 본문이 안 궁금하시면 앞에 15분은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셨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듣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대회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잘 모를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샘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한 장이라는 꽤 긴 분량을 투자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샘나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샘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왕궁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죠. 왕궁을 맡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지위예요. 왜? 대통령이 판단하게끔 하는 정보와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고 신문을 볼 수 있어도 있는 시대에도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을 조정한 위치에 있으면 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판단,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되게 막강한 권력 자리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장관보다도 더 힘이 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는 인터넷 시대입니까? 신문이 나옵니까? 왕이 세상에 대해서 접하는 유일한 방법은 왕궁 밖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왕궁 안에 들어오는 보고서와 왕궁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보고를 통제할 수 있으면 누굴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들을 보시니까 아는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쪽 분들은 이쪽 보시고 저쪽 분은 저쪽 보시니까. 그 정도로 정보 통제라는 게 사람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왕에게 가는 정보를 100% 통제할 수 있다 하면 왕이 때로는 허수아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맡은 자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다가 뭐까지 맡았어요? 왕의 국고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국고를 맡고 있다고 하는 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데 국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국고를 맡으면 거기에서 재정을 지원할 것인가 지원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부에서 이번에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그래 하려면 해. 근데 돈은 지원 못한다. 돈이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반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이런 국가정책을 펼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재정부에서 그 돈을 갖다 다가 해라고 돈을 줘버리면 그 일을 누가 반대한다고 해도 안 됩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왕궁을 관할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돈을 관할하고 있다는 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을 관할하는 사람과 저쪽을 관할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심지어 같은 편도 아닌 게 왕이 나라를 운영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 샘나라는 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실제 무엇인가 일을 할 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숨은 권력자 샘나가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샘나가 결정하는 게 나라에 가하가는 방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권력으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하고 이번 주에 설교해서 일주일에 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2장 한 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무하게 함락당하는 걸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미리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고를 해줬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고 놀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허둥지둥하다가 정말 싸워야 됐을 때 도망가서 이 위대한 성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사야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누구로 지목하는 거예요? 샘나로 지목하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니야 별 문제 없어 오늘 즐기면 돼 오늘 누리면 돼 내일 죽어 그럼 오늘 놀자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고방식과 그런 류의 국가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샘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샘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요 18절 중반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샘나는 권력을 갖고 뭘 했어요? 주인의 집, 이 예루살렘을 수치스러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샘나라는 인물,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성경,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죠. 일단 여기까지 이미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스토리 여기까지 1단계 이해하고 적용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사야와 샘나, 이 샘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을 먼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는 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이사야예요. 한쪽은 누구예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평가받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성이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깊이 통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위대한 학사죠. 그렇죠? 이사야 시대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후후무한 학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가 하나님의 영성에 충만한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쪽에 샘나라는 사람이 머리 굴려서 권력의 요직으로 기어올라가 지금 국가 권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샘나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느껴지는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내가 역대 최고의 지성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제 말을 듣고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서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듣느라? 샘나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듣느라. 이때 이사야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겠어요? 답답함이죠. 분노, 답답함, 무력감. 그렇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고 방향을 알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세상은 그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만한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그렇죠? 이 답답함. 상상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답답함이 있죠. 물론 이사야만큼 답답하진 않아요. 왜? 우리는 그보다 멍청하니까. 그보다 깊이 있게 세상을 통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뭘 봅니까? 샘나를 보죠. 위대한 나라인데, 위대한 교회인데, 이게 위대해질 수 있는 조직인데, 샘나 같은 몇 명의 권력자가 끼어들면서 이 위대함이 초라함으로, 수치스러운 곳으로 변질되는 과정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요, 어려우면 이겨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가 1500만이 거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보통 결국 한 척이랑 싸웠다며, 그렇죠? 한 척이랑 300척이랑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지만 넘어왔어요. 식민시대도 겪었지만 넘어왔고요. 독재시대도 겪었지만 넘어왔고요. 빈곤의 시대도 있었지만 넘어왔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쪽으로 항상 움직였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약간 어떻게 돼요? 옛날보다 현재, 오늘날 이 시대의 숙제가 그렇게 더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지적하고 욕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여행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잡은 게 뭐였냐면 정 많은 나라였습니다. 따뜻하고 정이 많고 이웃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최근 우리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라로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치적인 나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부터도요. 그 전부터도요. 그렇죠? 국가이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충이나 효 이런 개념이 사람들을 많이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보다 가치를 움직이는 경향이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는 독립이 되게 중요했고요. 민주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치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최근엔 굉장히 우리나라는 원래 세속적인 사회였던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보세요. 샘나가 구려를 팠다고 표현합니다. 샘나가요. 예루살렘 높은 곳에 무덤을 팠다라고 표현하는 지점들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샘나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높은 곳에 무덤을 팠다. 이사야가 이거 갖고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출신 성분 따지겠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샘나가 가르치는 정신과 샘나가 가르치는 태도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정신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전통이 아닌데 얘가 거기에 묘를 만든 높은 곳에 묘를 만드는 게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가장 정통성 있는 가문인 것처럼 자기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게 쭉 흘러왔던 전통인 것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되게 대단한 나라인데 괜찮은 나라인데 마치 어느 날부터는 다른 전통 같은 게 흘러들어와서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평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무능하고 세속주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어려움을 뛰어넘은 나라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맨바닥에서 일어난 교회예요. 캐톨릭 요즘에 오셨지만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독특한 한국의 전통은 뭐냐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성경책 읽고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국내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유포했던 일들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복자로 취재하신 그분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이 신앙을 접하고 신앙으로 개종하시고 주변에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한국교회 위대한 전통이에요. 박해도 받았지만 넘어왔고요. 일제 식민지도 받았지만 넘어왔고요. 정쟁도 겪었지만 넘어왔고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죠.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샘나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어와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즐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더 위대한 문제, 더 큰 문제도 위대하게 해결해온 교회들인데 그런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터 세속적이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나라 교회가 순교자 휘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세속적이라뇨. 출발부터 그렇지 않았고 진행도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시대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도움이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샘나 같은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들을 유포시켰죠.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국가에서 일어나고요. 때때로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때때로 어떤 기업이건 어떤 조직이건 어떤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깊이도 없는 샘나가 우리의 현장들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 여기에 이사야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죠. 그렇죠? 부당한 권력, 부당한 시스템에서 느끼는 답답함. 부동산을 생각하면 1억이 이제는 돈이 아닌데 내 월급을 생각하면 1억은 진짜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표현하셨던 거는 경제성장률은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이슈가 되지 않아요. 뭔가 부당하고 왜곡된 구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일정한 분노를 느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한 기준을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분노를 느끼지 않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부당한 기준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분노를 느껴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왜 세상이 이 모양으로 굴러가고 왜 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굴리고 있고 왜 저 사람들이 이 조직을 저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내가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하신 건 분노는 첫 장면일 때 아름답지만 끝 장면일 땐 비참합니다. 기억하세요. 분노는 첫 장면일 땐 아름다워요. 분노를 느끼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노가 나의 마지막 장면이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게 내 마지막 결론이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외치는 출발이 아니라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열받는 결론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난 답답하죠. 열받죠. 막 답답해요.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보면 답답한 거 계속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면하죠. 봐봐요. 답답한데 왜 이렇게 답답해요? 내 속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외면해요. 그렇게 일정 기간 외면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상 사회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단서를 자기가 달지만 사실은 편승하죠. 자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대학 시절에 이 사회가 문제라고 막 외치다가 사회 진입해서는 아유 문제인 거 누가 몰라 하지만 당장 뭐 내가 거기 관심 가져봐야 내 속만 시끄럽지 하고 사회에서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가 되면 그 자녀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선자가 되고 메시아가 돼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르치죠. 밟고 일어나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아래로 떨어지면 큰일 나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들이 문제 있는 거고 위로 기어올라가는 게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분노하다가 외면하다가 편승합니다. 뭐가 핵심일 때? 답답함이 내 마무리가 될 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 영성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기억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 교회도 다 똑같네. 교회도 세상이랑 같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실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똑같네라고 기분을 느낄 때. 아, 세상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이런 건 모르고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사람들도 사실 죽어봐야 한다고 다 그러더라고. 아, 교회도 다 똑같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 저건 좀 심하다 싶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제가 보기엔 못 갈 거라는 사람들끼리 다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믿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고 죽어봐야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가정관에서 좀 더 보수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내적 치유, 위로, 관계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한 가정,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요. 교회 사람들은요. 회복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회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선 그렇게까지 얘기 많이 안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가 가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오케이. 그럼 세상이랑 똑같네라고 얘기한 지점들이 뭐예요? 교회 왔더니 세상이랑 똑같더라. 뭐예요? 교회 봤더니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 더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더라. 그 사람 직업 물어보고 그 사람 연봉 물어보고 아, 그 사람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 와 하고 나쁜 직업 갖고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더라.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게 권력자들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누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고 누가 홀딱 망하면 아유 쟤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더라고 생각하더라.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다고 얘기한 거에 80%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답함에서 끝나서 외면하고 편승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아 세상은 원래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안쪽으로 거꾸로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온 거꾸로 들어온 그 생각은요. 교회 안으로 다시 흘려보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들끼리 얘기할 땐 그 논리를 다시 쓰고 그 기준을 다시 쓰고 그걸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걸로 부끄러워하고 그걸로 비교하고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영성은요. NGO 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영성은 구제금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복지재단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영성의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사회적 영성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달라지지만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는 다음이고 나도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라는 정도로 자기가 위치 설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세상은 샘나 같은 애들이 있고 샘나 같은 애들이 쥐고 흔드는 것이고 그렇게 샘나 같은 애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게 세상이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없고 그냥 말만 바른 소리 하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이사야도 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순교나 당할 것이고 사실 세상은 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분노해서 아니 우리가 분노를 마지막으로 삼을 때 생겨나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우리의 차례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답답했겠지만 처음에 물론 그렇겠지만 당연히 그랬겠지만 계속 그럽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의 묘사가 되게 재밌죠.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서 장사와 같이 세게 던지되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이사야가 어떤 이미지를 봐요? 이사야가 어떤 이미지를 표현합니까? 샘나 하나님이 샘나를 이렇게 공처럼 감싸가지고 장사처럼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사야가 보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장사와 같이 힘이 센 성인 남자와 같이 힘이 센 성인 남자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샘나를 들어서 광야로 던져버릴 것이고 그럼 샘나는 광야의 광막한 곳에서 사라져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당장 샘나가 권력을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고 실망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샘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만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권력을 무너뜨실 거라고 하세요. 지금 그 아래 표현에서는 엘리야김에게 넘긴다고 표현하면서 정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합니다. 21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의 정권을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악한 권력, 악한 방식,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권력과 정권과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이라는 뭘 가질 때에만 희망을 가질 때에만 기대를 가질 때에만 우리가 뭘 유지할 수 있어요? 사회적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좋으네 싫으네 어쩌네 저쩌네 하나님 말이 맞긴 맞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세상에 편승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사야는 어떻게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까? 당장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말들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냥 희망을 가져야 사회적 영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미 이 본문 자체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기도했죠. 그리고 이사야가 응답받았죠. 이 환상을 지금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장사가 샘날을 들어서 장사가 돌멩이를 들어 던진 것처럼 샘날을 들어서 저 광막한 곳으로 던지는 그 환상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상상해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상상, 환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이사야는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임계치를 넘어간 그날. 이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날.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는데도 왕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샘나의 말에 귀 기울인 걸 느꼈던 그날 이사야는 답답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차라리 영안을 닫혀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게라도 하시던가. 내가 이 멸망에 가는 게 다 보이는데 잘못되어 가는 게 다 보이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의 답답함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십니까? 나에게 왜 가르치신 겁니까? 나 이렇게 무능하게 하실 거라면 나에게 왜 가르치신 겁니까? 왜 나 혼자 미리 알고 단지 선견자가 되어서 단지 미리 하는 자가 되어서 답답하게만 하시려고 나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이사야 이렇게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샘나를 던져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샘나의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께 이 악한 정권과 권력을 깨실 것이고 건강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뭘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건강하게 변할 거라는 하나님께 이것을 나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졌을 때 그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회적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만큼 달라집니까? 굉장히 달라졌죠. 위에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김이 세울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는요 이 예언을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너 가서 샘나에게 얘기하라고 했죠. 지금 샘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샘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권력은 무너지고 엘리야 김이 네 자리를 대신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사야가 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권력의 실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파를 자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이사야는요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종교인이자 정치인이었어요. 왕의 고문단에 포함돼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왕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쪽 측면은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권력의 실세에게 네가 망할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너 대신 얘가 네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뭘? 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쵸? 그만큼까지 이사야는 바뀝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앞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어찌 좀 부럽더라고요. 교황님 뭐 말씀하신 전문을 어디서 읽었는데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싸움이 멈추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의가 구현된 것이 평화이다. 이게 정말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정말 맞는 게 무엇인지 구현된 게 진정한 평화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 아니에요?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라는 위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셨어요. 어떻게 좀 부럽더라고. 되게 간지나잖아. 괜찮아요. 뭐.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구현되는 평화라. 진정한 평화가 이곳에 오길 바란다. 약자가 눌리지 않고 왜곡된 질서가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그런 평화가 오길 바란다. 그게 올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요새 얘기하는 교회는 캐톨릭 교회 우리를 빼고 얘기한 거죠. 교회는 여기에 최선의 역량을 다할 것이다. 그치? 여러분 우리는 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맞고 그것이 될 것이며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는 세상은 정말 그지 같고 거기서 사느라 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힘든 나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나만 이 그지 같은 세상을 피해받지 않게 나 하나 빠져갈 자리를 좀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본심은 아닙니까? 세상이 정말 거지 같아서 세상 욕하고 아,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날 좀 위로해 줘야 되고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날 좀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위로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돼요? 세상이 망해도 나는 탈출할 수 있는 구명 캡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죠. 다들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나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고 다들 그지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고 내가 큰 맘 먹고 이번에 용서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제대로 해보시길 기회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회적인 영적 태도일 때 우리가 아무리 영혼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도요 우리가 아무리 관계 회복의 은혜가 회복돼도요 우리가 하는데 진짜 일상의 참 기쁨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왜? 현대사회는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영역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소한 40% 이상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낮에 시간을 쓰는 공간, 삶의 현장, 내 대부분의 삶을 투자하는 그곳이 그곳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정말 여기는 나쁜데 나는 거기에 피해받을 수밖에 없고 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만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빠져나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게 내 결론이라면 그 결론에서 내 안에 주어지는 정서 그렇잖아요. 그 피로감, 그 우울감, 그 서운함 그 정서들이 내 안에 쓸려 들어오는데 아무리 영혼권의 확신이 있다 한들 아무리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한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의 사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사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눈 시퍼렇게 뜨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샘나를 보면서도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무지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악한 권력과 권세를 꺾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권력의 반대자리에 서서 그 권력이 꺾일 날을 기다리며 그 권력이 꺾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영성입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회적 희망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람이 있습니다. 아까 저 사람처럼 낮은 자존감에 피해자 의식에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생산자의 태도를 가지며 내가 당당하게 이 사회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부분이 작아서 내가 많은 것을 바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태우지 않았고 자기가 샘나에게 그렇게 얘기해봐야 샘나는 비웃고 당장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날 샘나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사회적 영성이 그 사람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당 부분은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내적 상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당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왜요? 구조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문제도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그랬고 이 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나도 그 흐름에 동참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의 세대에 이미 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싸움과 작은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신 것을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병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부심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영성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안 바뀔 거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잘못된 시대를 타고났다고 나만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그랬다면 샘나에게 상처받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였고, 답답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 게 잘못된 거죠.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교황을 보고 또 개신교 보고 녹음되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예? 여러분, 아니 좀 딴 얘기지만 캐톨릭이 타종교라고 해도 그래요. 뭐 100번 얘기해서 뭐 우리랑 다르면 타종교라고 칩시다. 타종교 지도자가 성경의 정신을 얘기해서 그럼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거기 보고 우리 보고 답답하지. 근데요, 처음 꿈을 꿔요. 우린 더 잘할 수 있거든. 우리 더 괜찮거든.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현장.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여기서 불혹이 시작됩니다. 이 전체 설교 흐름과 좀 상관없이 생뚱맞은 걸 하나 할 거예요. 생뚱맞은 걸 봅시다.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사회를 봤죠, 현장을 봤죠, 이렇게 멀리 넓게 봤잖아요. 조금 좁게 봅시다. 여러분들 내면의 권력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역학을 보이시죠? 역학이 보이셨죠? 샘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셨죠? 거기 서기관들이 건의하고 선 이사회가 얘기하고 군대 장관들이 얘기하고 학사들이 얘기해도 결국 샘나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권력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면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편안함이 권력이에요. 편안함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지성이 뭘 건의하고 내 열정이 뭘 건의하고 내 판단이 뭘 브리핑해도요, 결국 결정을 누가 해요? 이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면 불편해져, 편해져? 불편해지긴 하죠. 아, 그럼 안 할래. 결정은 편안함이에요. 그럼 걔가 누구예요? 권력자예요. 그쵸? 여러분들 내면의 권력을 잡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판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 그래? 그럼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날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안 할래. 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럼 하자. 어떤 사람은 욕심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틀려,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아 그래 맞네, 좋은 얘기다, 어 나 100% 동의해, 다 이해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못 갖잖아, 내가 놀고 싶은 건 못 놀잖아. 아 그럼 그렇게 안 할래, 나 저렇게 할래. 권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욕심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아 이거라 이렇게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하면 멀리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고, 그래?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걸로 결정하면 그 사람의 권력은 진심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쓸려 들어갈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인도함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래? 그럼 그렇게 할래. 여러분들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저는 여야로 따진다면 믿음과 상식과 그리고 군소정당인 게으름이 제 정치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론 이런데, 내 상식으론, 내 생각으론, 내 발상으론, 내 개연성으론 이런데 쉽게 안 밀려요. 가끔 제가 권력을 잡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흐름들이 있는데 이 점이 나한테 딱 생겨나면 이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에서 꺾이지 않으면 난 이대로 그냥 한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부딪히다가 가끔 이게 5대 5일 땐 캐스팅보드를 얘가 잡죠. 아 모르겠다 쉬자, 이렇게 5대 5일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군소정당 8개 정도 있으면 진짜 난장판인데, 그럼 합종 연행하고 그리고 연합정부 구성하고 막 이렇게 난리 나거든요. 사실은 철권 토지도 문제예요. 정당 하나가 여러분들 아주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까? 편안함이 지금 30년째 여러분들 통치하고 계세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권력? 여러분 권력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면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이 이사야입니까? 샘나입니까? 이사야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권력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샘나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권력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낭비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허둥지둥하는 지점에 이르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정권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여러분들 내면의 정권들을 바꿔나가십시오. 여러분들 내면의 권력들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잘못된 권력이 내 안에 통치하고 있다는 그 직면에서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랑 똑같아요. 답답해지죠. 답답함이 결론이 돼요. 아, 나는 편하는 걸로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해. 나 왜 이러니? 정말 한심하다. 참 답답하다. 난 왜 이러고 살까? 여러분, 권력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답답함이 결론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외면하겠죠. 그리고 또 편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이 권력을 바뀌는 것도 인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인식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환상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네가 게으른 사람이고 네가 욕망의 사람이고 네가 편안한 사람이고 네 본모습이 아니라 너는 사실 이런 꿈과 이런 소망과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간 것을 더 기뻐하는 자다라고 나를 설득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기반에서 난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새로운 권력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내면의 권력이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결론 갑시다. 두 가지를 합쳐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지만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경향이 있어요. 말이 어렵나? 쉽게. 여러분, 제가 발가락을 다쳤어요. 훨씬 쉽죠? 한 달 전에 이한이랑 축구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는데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걸으면 아픕니다. 뛰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바보스럽게도 지금 한 달째, 한 달 반인가 한의원을 안 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픈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견딜만 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쵸? 제 다리는 멀쩡해요. 허벅지도 멀쩡하고 종아리도 멀쩡하고 발도 멀쩡하거든요. 그냥 발가락 사이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 다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죠. 절뚝거리죠. 많이 걸으면. 제대로 딛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을 두 가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 다리 자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 다리는 멀쩡한 다리인 거예요. 그렇죠? 제 다리가 막대기 다리인 것도 아니에요. 전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은 지점 하나가 전체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지점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리 전체가 어떻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나 역량이나 여러분들의 가능성 자체가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면에 이 시대에 잘못된 권력이 잠깐 들어온 거는 이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권력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으면서 그 역량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답답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외면하면서 편승하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되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그쵸?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되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작은 하지만 결정적일 수 있는 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권력은 키와 같아요. 배 전체에서 키가 차지하는 역할처럼 역량 자체를 상징하지 않지만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낭비하게끔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권력, 건강한 정권의 교체들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교체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뤄내야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삶의 현장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안전한 사회구조의 문제, 구조가 나를 공격하는 문제, 그것들은 내가 생활에 불편하고 내 일상에 힘이 들고, 우리 어떤 문제들은 사회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사회에 서 있는 내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세상은 그지 같고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나는 도망가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평안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 그것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그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현장을, 우리 시대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 기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앞에는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뒤에 조금 길게 할게요. 한 10여 분 정도 기도할 텐데 몇 번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3분 정도, 4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했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서 상처받는다고. 돈 많은 사람 인정해주고 잘 나간 사람 존대하고 그거 갖고 평가한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저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가 그 모양이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쓰십니까? 설마 교회 안에서는 딴 기준을 쓰고 교회 밖에서는 딴 기준을 쓰고 이러겠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돈 많은 사람 좋아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아닌 척 이러자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씁니까? 혹시 우리 마음의 슬픔의 어떤 부분은 내가 이 잘못된 사회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좀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게 사실 세상 정말 그지 같고 답답해요 라고 한다면 그거 갖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샘날을 정말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신다고 하시는 그 환상을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을 나도 갖게 알려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져야 내가 기대를 가질 터인데 내가 그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그지같을 것 같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근데 그 소망을 갖게 알려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관점들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세속적이었다면 그것을 좀 자유해지기를 추구하시면서 주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3, 4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주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내면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발언권이 제일 센 애가 도대체 누구예요? 혹시 그게 샘나 같은 친구라면 내가 얘를 정권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당장 안 내려가요. 당장 안 내려가는데 하나님 내가 방향은 내가 이 정권을 정말 끌어내리겠다. 내 인생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악한 샘나 같은 정권을 끌어내려서 내가 내 진심이 내 신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냉소적인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이건 잘못된 것이 내 인생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믿는다면 내가 거기서도 좀 더 자유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를 않겠사오나 내가 그것들에서 내가 좀 더 걸어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 잘못된 기준들이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바른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바른 방향들을 찾아가게 해서 저를 들어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들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들어보시고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큰 방향들을 찾아가게 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방향들을 찾아가게 해서 소원합니다. 아버지 큰 방향들을 찾아가게 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방향들을 찾아가 취업해 잡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내 의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 견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실 때 시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뭐 여유 있고 힘 세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거 있습니까? 화났던 거 있습니까? 답답했던 거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고 느꼈던 것들 있습니까? 우리 그거 갖고 기도합시다. 그거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 이 모양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희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보는 세상의 답답함이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의 부당함들이 이것입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욕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관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관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가 함부로 분노하며 이야기하며 욕하며 원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저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열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시대 가운데 아버지 충돌하는 것들과 이 시대에 충돌하는 것들과 분쟁하는 것들과 아버지 귀를 닫은 것들과 듣지 않는 것들과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화합의 시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 아버지 결국엔 아버지 약한 생각과 이웃들을 물러나며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 제가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남부의 백인들과 함께 성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성량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그들이 대표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들과 함께 일들이 벌어지길 소원하며 하나님 주저를 건네 일하시느라 아버지 주업이 사람들을 태 죽어나가는 구조에서 어려워지는 구조에서 강팍하게 되는 구조에서 뭔가 잘못된 구조를 제가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의 교육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 아버지 삶의 현장 아버지 저희 죄를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의 불편함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런 게 탐닉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 모든 것들을 주연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저희 죄를 제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죄를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사서 아버지 먼저 함께 여들 보시는 것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돌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일하시고 함께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지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옵소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합시다.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설교의 주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했던 기도 가운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문장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적어놓으시고 들은 설교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되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내가 당장 이렇게 되진 않으나 이 숙제를 갖고 이 소망을 제가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렸던 말씀을 정돈하시면서 5분 정도 묵상함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